빌립보서 32번 메시지 은혜, 구원, 그 영, 그리스도.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용어들, 즉 은혜와 구원과 그 영과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1장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안에서 너희가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19절에서 그는 계속하여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원과 그 영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심지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확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은혜와 구원과 그 영과 그리스도는 교리적인 방법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체험과 관계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는 그의 체험 안에서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우리에게 이것이 그로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고 말할 때 그는 단지 객관적인 구원, 교리적인 구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매우 체험적인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그 영을 언급할 때 그는 틀림없이 그의 체험 안에서의 그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함과 그를 사는 것에 대한 그의 말은 분명히 매우 주관적이고 체험적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활 안에서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 종류의 구원. 불행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구원, 그 영, 그리스도와 같은 친숙한 용어들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이해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받는다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욱이 바울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그는 여러 해 전에 구원받았고 심지어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바울이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과 핍박과 투옥됨과 심지어 경쟁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복음 전파와 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어떤 종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려 하는 것은 전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한 종류 이상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의 정죄하심으로부터 구출합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정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욱이 죄인들로서 우리는 사탄의 강탈하는 손 아래 있었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불못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못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와 불못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에 추가하여 우리에게는 또한 다른 종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성질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마찬가지로 나쁜 성질로부터 구원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남편들과 아내들은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구원이 필요하고 남편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다른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들에 의해 우리는 성경 안에 한 종류 이상의 구원이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했던 구원의 두 방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종류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구출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의 손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알맞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혼생활에서 성질과 어려움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옥 안에서 그의 상황에 적용되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보통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시저의 근위대, 곧 시대의 죄수였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투옥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체포되었으며 투옥되었습니다. 적어도 매일 얼마 동안 그는 감시병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구원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대가 부끄러움에 놓이지 않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가령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한탄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눈물 흘림은 그가 패배했으며 그의 믿음과 확신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렸음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또 가령 바울이 그 간수에게 화를 내고 간수와 다투었다 합시다. 이것 또한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그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기뻐할 수 있었다면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도로서 그와 같은 승리스러운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바울에게는 특별한 종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20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필요로 했던 두 방면의 구원을 봅니다. 첫 번째 방면은 바울이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이 그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써 어느 것에도 부끄럽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나는 구원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나는 고통과 핍박에 의하여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리스도 나의 주가 내 몸에서 확대될 것이다. 바울의 은혜와 우리의 은혜. 이제 나의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만일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바울의 은혜인 그 은혜는 바로 바울이 누리고 체험한 삼일 하나님이요 바울이 그 안에 참여한 분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은혜는 객관적인 방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 즉 바울의 분깃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참으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체험하면서 풍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바울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오 놀라운 주의 은혜라는 찬송을 잘 압니다. 이것은 좋은 찬송이지만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풍기이신 3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쓰여졌을 때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이러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 의해 체험한 바 되고 누림 바된 3일 하나님이신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서 은혜가 단지 분에 넘치는 호의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하여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3일 하나님은 더 이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이거나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습니다. 조직신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과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걱정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러한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논쟁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삼일성과 삼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삼일이심을 계시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육신이 하나의 과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활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으로 인도하는 부활 또한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은혜로서 누리는 분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취하고 누리도록 준비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며 나의 은혜 또는 우리의 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누린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나의 아내와 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 자신에 대한 모든 누림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아주 많이 체험해 왔으며 누리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체험 안에서 당신 또한 당신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신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매일의 생활에서 3일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심지어 그가 집회소의 의자들을 정돈할 때도 그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자매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에서 그녀의 은혜로서 주님을 체험하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과 그것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당면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변명과 확정. 바울은 그의 투옥됨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안에서 모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1장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복음 전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은 특별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소극적인 면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루어진 유대교도와 같은 왜곡되고 곡해된 이단들과 골로새서에서 다루어진 그노시스 주의로부터 복음을 변명했으며 적극적인 면에서 바울 서신들에 게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계시들로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복음은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 의하여 왜곡되고 곡해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변명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도들이나 헬라 철학자들은 모두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복음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오늘날 또한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관하여 기꺼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많은 이들이 복음의 목표를 모릅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목표는 단지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목표를 말함으로 복음을 확증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대를 당할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증함은 모두 어려운 과제요, 무거운 부담입니다. 체험적인 은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했기 때문에 바울은 핍박받았고 체포되었고 투옥되었습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책임은 거룩한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단에 의하여는 수행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신성한 강하게 함과 활력을 줌이 필요했습니다. 이 신성한 강함과 활력은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특별히 신성한 공급이 없이는 그러한 대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옥된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에 의하여 체험된 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그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믿는 이들은 바울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매우 축복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의 하나님, 곧 그가 체험한 바로 그 하나님의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은혜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의하여 체험한 바 되고 누린 바 되고 참여한 바 된 바로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는 단지 분에 넘치는 호의로 정의된 어떤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지적한 바대로 은혜는 사실상 사시고 거룩한 인격이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함. 바울에 의하여 체험된 은혜는 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로마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애국적인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통제 아래 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바울의 동족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감옥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옥 이전에 그의 사역은 놀랍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심지어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와 경쟁함으로 바울이 옥에 갇힌 것과 그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서 제한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울었다면 그는 패배했을 것이고 부끄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는 대신에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짧은 책에서 바울은 거듭거듭 기뻐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간수들은 그가 우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렸으며 그 은혜는 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주님에 의하여 사용되었을 때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단지 그러한 종류의 환경 가운데에서만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는 참된 이기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이 빌립보에서 번창하고 있을 때 기뻐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한 그의 사역이 제한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승리를 봅니다. 이 승리는 바울의 구원이었던 그 구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바울의 구원은 그의 은혜, 곧 그의 누림인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은혜는 그의 구원이었으며 그의 구원은 가장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삼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신학적인 방법으로나 객관적인 교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은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요, 주님이 나의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구원이다. 그 영을 체험함. 삼일 하나님이 바울의 체험적인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문맥에서 바울은 또한 그 영을 언급합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려면 그분은 그 영이어야 합니다. 1장 19절에 있는 그 영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37절에서 주 예수님은 서서 크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은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의하면 이는 그가 그 영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아직 있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즉 그분이 아직 완전히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고 완전히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기 위한 그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의 넘치는 공급으로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되기 위해 거룩한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름으로 그 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을 마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옥에서 숨을 깊이 쉴 때 안에서 신선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을 받아들일 때 신선한 내적 느낌을 갖습니다. 주님을 부름으로 그 영을 받아들인 것은 신비주의의 실행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영적 실제요, 매우 달콤하고 신선하고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오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플라톤이나 공자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므로 이러한 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차이를 느낍니까? 이것은 미신적이거나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그를 부름으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성경 안에서 심지어 몇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공급과 함께 그 영을 누립니다. 그 영은 사실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누림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영을 누림과 그리스도를 확대함. 우리가 그 영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때 그리스도는 나타나며 확대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 영을 누리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확대된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나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나 모두 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안으로 그 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영을 누린 결과로서 그리스도가 확대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은혜와 구원과 그 영과 그리스도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은 그 영이며 그 영은 확대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확대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영이요. 내주하는 영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혜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